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 5개월 전에 지난 2월 18일 날 한국에서 참 소중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사모님이 에린원을 설립하시고 목사님은 한복을 즐겨 입으시고 한글을 소중히 여기신 목사님이셨는데 일제 말기에 순교하신 김관주 목사님의 자제분이신 김병혁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역사신학을 전공하시면서 고대 교부들의 문헌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가 되셨고 신구약 성경 주석을 집필하신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합동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총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장로교 합동축의 교역자들을 양성하신 분이십니다.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논문도 많이 쓰셨고 저도 그 덕분에 많이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이 강면교회에 오랫동안 이 목회를 하신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통합적 목사이고 미국 장로교 목사라 교단은 다르지만은 제가 이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평소에 존경하는, 그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을 손에 꼽곤 하셨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이 부흥사 목사님이셨지요. 그 이성봉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채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젊은 목사들에게 목사님들은 딴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잡기에 능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저 같은 젊은 목사에게도 목사님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그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이 목사님은 목회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인자하시고 아, 목사는 이래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참 많이 존경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이 지난 2월 18일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늦게 들은 저로서는 마음이 참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어떻게 떠났는가 했더니 목사님은 한국의 어려운 농어촌 교회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어려운 교역자들을 이제 격려하시고 또 작은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젊은 후배 목사님이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만으로 86세거든요 그런데 선수 운전을 하시면서 춘천으로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 그렇게 말씀에 늘 집중하시던 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51편과 103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뜻밖에도 참회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참회의 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과 시편 103편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은 용서를 구하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10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편 51편과 아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이 된 그 김 목사님이 이 두 시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하면은 지난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수원에 있는 동문교회에서 12월 달 둘째 주일날 그러니까 성서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원고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죠. 저는 다윗의 회개와 참회의 시편인 시편 51편과 103편을 매우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0여 년 이상 시편 51편과 103편을 매일같이 읽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그 기도와 제사를 받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 참회 시편을 그 목사님이 읽어오셨는데 이게 2013년도에 하신 설교니까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금년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2013년도에 설교하실 때 내가 시편 51편과 103편을 10년 이상 읽었다고 그 후로도 31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신 거니까 그 시간까지 계속 읽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 김 목사님은 2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이 시편 51편과 103편을 거의 매일같이 읽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 목사님이 매일같이 이 참회 시편을 읽으셨을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읽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을 보면은 생전에 무슨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김 목사님은 죄라는 걸 조차도 모를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말씀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편 51편과 103편을 매일같이 읽는다고 그렇게 설교 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거스틴을 공부해 보면은 이 어거스틴도 세상 떠나기 전에 다윗의 참회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세상 떠나기 얼마 전부터 그 누워 있는 방 벽에다가 다윗의 그 참회 시를 벽에다가 쭉 가리 붙여두고 이제 누워서 그 눈 가지고 세상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읽은 것들이 바로 이 다윗의 참회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영 목사님이 한국에는 둘도 없는 어거스틴 전문가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참회의 시들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김 목사님은 평생 이 어거스틴을 연구하신 분으로 당신께서도 이 시편 51편과 103편을 긴 세월 동안 읽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개했던 이 김 목사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고백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의 바울 사도. 우리는 바울 사도를 대단히 생각을 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 곁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바울은 그냥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하는 말씀이지.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고 더 큰 사역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선배님들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7월 첫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7월 첫 주일은 한국교회에서 지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기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아, 열심히 내가 수고했지. 내가 지난 상반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오? 내가 정말 남보다 한 발 앞섰기 때문에 오늘까지 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는 6.25, 지금부터 74년 전에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난 그 마음 아픈 날을 우리가 지내고, 또 지금도 뉴스에서 보셨듯이 여러분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김여정이 남남 갈등을 위해서 몇천 개의 그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그 속에다 무슨 기모 신다가 버린 양말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제 친구가 목회하는 어느 교회당 광장에도 그게 떨어가지고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태까지 이 남북 간의 갈등은 여전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 전후 세대도 계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그 한국 그 시절 여기 떠나서 여기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국에 와서 그래도 이만큼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땅히 멸망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3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그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벌써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받고 오늘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에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그 앞과 뒤가 똑같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펴서 103편 1절과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총하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총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총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총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 2절만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송총한다, 이 송총한다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총한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까? 3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3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여기 3절 중간에 보니까 내 병을 고치심,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수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에서부터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다 아무렇지 않습니까? 피가 멈추고 딱정이가 안 되고. 여러분 그 전에 그랬는데 한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통하게도 그 피가 다 멎고 딱정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았어요. 어디 그 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뭘 잘못 잡수시고 막 토사광란이 났던 이러한 분들도 많을 텐데 나는 40년째 토사광란 중입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들 잘 나와가지고 잘 잡수고 계세요. 뭐 큰 병 작은 병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그동안에 참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난 감기를 지금 80년째 알아요. 그런 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좀 앓다가 다 나았지. 나아다 멀쩡하다가 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준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잘못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로부터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 잃을 뻔한 이러한 위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위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가 운전하는 거. 내가 아침에 운전해서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큰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나를 들이받으면은 여러분 내가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이 널려있는 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뭐 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느라고 지켰고 잘못이 없어도 당하는 걸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어느 교통사고 변호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통사고는 내가 잘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운전은 하면 할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피한다고 여러분 미국 생활에서 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아침도 여기까지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가도 내가 운전을 해도 다 위험한 거지요. 어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것만 위험하겠습니까? 길을 걸어가도 위험한 겁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차가 덮쳐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순간이 다 위기입니다. 길이 얼어서 문제일 때도 있지만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기일 때도 있고 우리의 생활 속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따라다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 음식 잡수십니까? 식당에 가서 여기저기서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그 음식물 속에 독극물이라도 들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먹고 그래도 지금까지 멀쩡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에서부터 속량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누구라도 그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직접 사랑도 있고 여러분 간접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랑은 누가 와서 야 난 넌 사랑한다 그러는 거가 직접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살면서 받는 사랑이 있는데 간접 사랑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서 우리가 동네 베이커리에 가서 빵 한 조각을 사 먹어도 그걸 누가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인사와 긍휼로 이렇게 날줄 그리고 시줄이라고 그러죠. 위아래 좌우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더라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소원했던 거 얻어본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요만했을 때 장난감이 있으면 하면 장난감이 우리에게 있기도 했고, 내가 원한 모든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뜻밖의 선물을 내가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좋은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까 3절 중간부터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3절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올라가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병에서 고쳐주신 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거,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런 큰 은혜지만은,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 김명혁 목사님이 이 103편을 매일같이 읽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분이세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 아시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왕명이 도착하는 겁니다. 왕이 널 부른다. 어떻게 일개 여인이 안 가겠습니까? 왕이 부른다고 그러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 장군도 죽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누가 억압당하는 겁니까? 끌려가서 욕당하는 이 밧세바가 억압당하는 요인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모르고 전사 통보가 오니까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우리아야말로 억압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한다고 할 것이면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아시듯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똑똑히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이 무서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런 잣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다윗에게 드려댄다고 할 것이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도 여러 수십 번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이 8절 이하부터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이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쭉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고 말씀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모세 앞에서 백성 앞에서 다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신데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은 당장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다 옮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시편 103편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쳐서 멸망시켜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참으시고 왜 용서하시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더라도 이게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지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살아 없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한 주먹에 우리를 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형편없잖아요. 한 대 치시려고 보니까 여러분 요만한 이 꼬맹이가 자꾸 말썽 피우면 야 이놈 봐라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한 주먹을 확 옮겨줬다가도 그 요만한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녀석 보면 아이 그 아이 때릴 데도 없잖아요. 때릴 데도 없어. 그래서 그냥 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먼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먼지는 성경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한국에서 무슨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한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를 아파르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아파트 그건 다 먼지입니다. 먼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먼지 아파르라는 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재료가 뭡니까?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가 바로 이 아파르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진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티끌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티끌, 먼지, 진토, 흙.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일이 있을 때 혹은 뭐든 큰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티끌을 막 이렇게 덮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티끌을 막 하늘로 날려요. 흙가루를 막 하늘로 뿌리고 그걸 덮어 쓰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냥 흙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때도 아파르. 그러니 우리는 이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고 범죄하고 그랬을 때에도 한 대 줘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휴 이거 때릴 때도 없다. 보니까 아주 불쌍하기만 하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서 3장 20절에도 꼭 같은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나는 여러분 먼지를 뭉쳐놓은 것에 불과해요.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 돌아가신 분들 그저 옷을 입혀드리는 이러한 일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갖다 묻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이장한다고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흙이 좋은 곳에 고인들을 묻어두고 한 10년 후에 파보면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장할 때 파보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토양이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성경에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죠. 오히려 보게 되면 이전에 그 시신을 싸맸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지만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유골만 조금 있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먼지뿐임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도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도도 벌써 7월 첫 주일이 됐는데 지난 6달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오늘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뭐 굉장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건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물론 지켜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이고 이 티끌 같은 존재야, 이 먼지 같은 존재들이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살고 그러지만은 이거 저것들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서도 그냥 탄식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관을 쓴 사람 아닙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상아로 만든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오만 백성이 다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주변에 여러 나라 사신들이 와서 선물을 받지고 아침 저녁에 신하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뭐 이런 걸 받으면서 자기가 먼지뿐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 동안 세상에서 막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다가 주일날이라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도 존경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밀레도 지방에서 작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아, 이 땅에서는 다시 우리 바울 선생님을 못 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목을 끌어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울고 또 울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는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 뽑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 까먹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으면은 위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쪼그리고 있는 저는 먼지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정말 그것은 은밀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은 엎드림을 해본 사람이 깨닫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먼지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찮은 사람이 됩니까? 깨닫는다고 내가 먼지 같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먼지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이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은 막 사람들한테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그때가 아니고 이 티끌 같은 내가, 이 버려지마도 못한 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윗은 깊이 깨닫고 결론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래서 103편 2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금식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로 결론이 맺어졌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 보고 송축하라 했는지 앞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모든 이 천군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세상에 만인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 유리바다 위에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늘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송축해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이 그 중에 으뜸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히 송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목사에 감사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용서받은 장로님, 용서받은 권사님, 용서받은 집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용서받은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여섯 달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높여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산단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먼지뿐인 존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벌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특권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택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이제 저희 남은 인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을 허배하게 해주시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이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유익과 복을 끼쳐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